시편 30편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한 번 말씀 우리 선포하듯이 한번 또 우리의 고백이 되듯이 함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절기가 있죠. 그런데 절기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표현해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회의 절기이죠. 사실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장막절, 네, 초막절이라고 말하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절기라는 게 있죠. 그 절기는 꼭 지키고 그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디에 와서? 성전에 와서 얼굴을 비춰라 했던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절기죠? 유월절이죠. 두 번째는요?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초막절이죠. 예.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지정하신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죠. 그때에 바로 어린 양의 희생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밭간문의 발음으로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신이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바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희생 또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성령님이 오신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사실은 절기로 보면 마지막 추수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축제를 여는 장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했던 곳이 바로 텐트 생활이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던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건건한 땅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필요를 따라 물을 공급해 주셔서 정말 초자연적인 은혜를 통해서 살았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난 이후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절기로는 초막절, 그리고 우리는 우리 때의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그런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내년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한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축복해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때로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항상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얼굴들을 보니까 그냥 아침부터 계속 일어나면서부터 계속 감사하신 것 같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야, 당신 얼굴에 감사가 충만합니다. 예, 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뭐예요? 위기 상황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이 도전 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육체적인 질병이나 아픔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 사고 어떤 것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우리 삶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도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뭐 어떤 생각이 먼저 들죠? 걱정과 염려가 다가오잖아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 근데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래요.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제일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는 분이 우리 신미정 집사님이네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반응하는 자가 그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항상 감사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도전이나 또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이기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느냐.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복된 은혜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염려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 미래를 정해놨어요. 합력하여 선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언제나 항상 승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넘어서도 뭐예요? 영광스러운 승리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모든 일이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론을 안다면 어떤 도전이 오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든 어떤 위기 상황이 다가오든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이 나눴지만 우리가 염려가 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무엇이?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말씀 앞에 지켜지면 그것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어떤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 삶의 방향을 조정을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입술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잘 아시잖아요. 큰 배가 어떻게 움직여요? 뒤에 달려있는 작은 키 하나로 움직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키가 방향을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틀려지듯이 바로 우리의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다가오는 모든 위기나 그 상황들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 나타냄은 결국은 우리 삶의 방향을 그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삶, 은혜의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가져가고 마음으로 가져가서 믿는 바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면 완전한 거잖아요. 그 은혜를 말해내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감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항상 기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절기를 만드셨는가? 절기가 뭐예요? 사실은 농사절기하고 맞잖아요. 그 절기,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낸 것을 뭐하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실절, 또한 맥추절, 오순절이죠. 이 모든 절기들이 다 뭐에 맞, 농사의 추수 때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초막절도 그 추수 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때마다 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늘 감사하는 것, 위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이전부터 행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 딱 포인트를 줘서 점을 확 찍어서 때로는 뭐가 기념하는 것을 세워서 기억하라고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더니요, 이 사람들이요, 받는 것은요,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요, 주는 것은요,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결혼식장 자주 다니시죠? 장례식장도 자주 다니시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얼마의 저기 축의금과 조의금을 했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요? 대부분 다 기억해요. 근데 누가 얼마를 나한테 했는지는 잘 기억 못합니다. 왜 다를까요? 사실 적은 금액을 하더라도요, 내가 주는 것은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려준 거 주는 것은요,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근데 내가 빌린 거 아니면은 내가 값없이 받은 것은 잘 잃어버립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주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왜 받는 것은 그렇게 잘 잃어버릴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아마 주기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뭐 호의를 베풀기도 할 거예요. 근데 베풀고 나눠주고 준 것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기억이 나요. 아, 내가 생일 때 누구한테 케이크를 하나 사줬지. 아, 내가 저기 누구한테 뭐 할 때 뭘 좀 해줬지. 잘 기억나요. 근데요, 받은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장 목사님. 왜 그럴까요? 그죠? 맞아요. 값없이 받으니까 그때는 좋은데 잘 잃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은요,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왜냐면요, 사람의 마음이요, 물질에 있어요. 그래서 줄 때는요, 물질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줬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축의금을 하더라도 어때요? 그 사람마다 다 똑같이 가나?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가는 사람, 또 그렇게 소중한 사람에게는 어때요? 10만 원 넣는 게 아니라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도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한, 너와 친분 관계에서 너에 대한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축의금이든 조의금이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주는 것은 돈을 준다는 얘기는, 물질을 준다는 얘기는 뭘 준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받는 사람은요, 어? 많이 했네? 그냥 좋고 그 다음에 까먹어요. 잘 잃어버립니다. 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는 것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줄 때는 잘 기억나요. 근데 받는 사람은 잘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고 또한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어때요? 쉽게 잃어버려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그 감사를 주신 것,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삶에 더 높은 차원으로 승진하고 발전하고 해야 될 것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재정을 하신 거예요. 절기도 재정하고 이때는 기억하고 이때는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너희가 소산을 얻으면 그것의 일부를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들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은혜의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시편 30편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결론적으로 고백을 한다면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슬픔이라는 것이 찾아오죠. 더 나아가서는 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 낮아짐, 굉장히 그냥 낮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슬픔에 빠져있고 고통에 빠져있는 그리고 굉장히 낮아진 상태가 바로 배옷을 입고 있는, 왜 성경에 보면 배옷을 입었을 때는 뭐예요? 막 회개할 때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진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슬픔이 변화되어서 춤이 되게 하셨대요. 슬픔에 빠져있는 자가 춤이 되게 하셨다는 건 여기서 제가 보니까 춤을 제일 잘 출 것 같은 사람이 손민이가 없네. 손민이가 춤을 기가 막히게 추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수련회 때 봤는데 리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뭐 아이돌 뭐죠 나오잖아요. 뭐 그냥 뺨치더라고요. 리듬감이. 근데 그 육시 집안이 그런 것 같아요. 저 성훈이도 리듬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때 보니까. 아주 몸선이요. 근데 보니까 쟤네 형 다니엘은 또 아주 춤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여자 아이돌 춤을 기가 막히게 추잖아요. 아빠를 보면 전혀 엉거주 춤 아닌 것 같고. 에? 아, 원래 잘해요? 아니, 근데 탁구 칠 때 보면 뭔가 자세가 엉거주 춤만. 근데 아이들 아주 리듬감이 막 넘쳐요. 근데 우리 애들은 리듬감은 꽝이에요. 우리 혜민이 춤추는 거 보면 막대기가 호적되는 것 같고 우리 성한이만 조금 낫고 순한이도 약간 엉거주 춤 뭔가 그런데 엇박자가 막 나는 것 같은데 아주 육시 가문들은 얼마나 춤선이 아름다운지 리듬감이 아주 굉장히 있더라고요. 아빠의 엉거주 춤보다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춤은 어때요? 기쁠 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기쁨에 넘치니까 그냥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소고를 치면서 기쁨으로 막 춤을 추며 창나. 이 기쁨의 표현이 바로 너무 기쁘다 보니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뭐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죠. 아주 얼마나 예쁘게 추는지 몰라. 이 기쁨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뭐예요?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대요. 그러니까 슬픔을 벗어던지고 기쁨의 띠가 그냥 그 몸을 휘감으니 아 얼마나 기쁘면 그냥 춤이 나오겠어요. 아, 우리 옆사람 모시면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찬양할 때도 어때요? 막 기쁘면은 그냥 춤을 추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 경배와 찬양 90년대 거 요즘 영상을 가끔 봤는데 그때 그 찬양을 하면서 춤추는 모양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대요. 세월이 변해도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박수 치면서 이렇게 춤추는 거나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월은 변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 똑같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슬픔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으로 이 바뀌어진 삶,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하니 춤으로 표현되어지는 삶,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30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되죠. 잠잠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풍부, 부, 영예,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모든 소유와 부와 영예와 영광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토록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화답이고 고백인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감사의 행위는 첫 번째, 감사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그냥 단순한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어떤 도전을 주었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믿음으로 다가왔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신 은혜가 있었는지, 때로는 위기의 때에, 때로는 힘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내게 주셨는지, 소망 없는 삶에 어떤 비전과 소망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와 자매와 사람들로부터 어떤 호의를 입게 하셨는지, 어떤 사랑의 말을 듣게 하셨는지, 어떤 위로의 말을 듣게 하셨는지,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얼마만큼 전진하게 하셨는지,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어떤 힘을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소망을 붙잡게 하셨는지,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에 또한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지, 또한 물질적으로 어떻게 채우시고 안겨주셨는지, 필요를 따라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지요. 저는 어제에도 굉장한 또 감사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5층에 박광기 성도님, 요즘에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상당히 고통 중에 있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또 중보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박광기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아픈 곳을 치유해 달라고 이렇게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잠깐 저녁에 만나서 잠깐 교제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어제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서 이 유튜브를 켰는데 자기가 과거에 젊었을 때에 정말 많이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렸던 그 찬양이 나와서 그거를 이렇게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그냥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고 막 그냥 그랬다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전용대 목사님께서 부르셨던 주여 이제이니 기억하시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게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참 그 젊을 때에 이 벌레만 또 못한 나를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짧은 기간에 그래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제 유튜브에 그 찬양을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따라 부르면서 그냥 엄청나게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 그 고백을 했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박광재 성도님과 함께합니다. 사실은 우리 금요일날 밤에 이런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고 우리 함께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소에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그러지 않는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 박광재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어제 또 다시 한번 그 찬양을 이렇게 함께 또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심령으로부터 그 은혜를 기억하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어떻게 드리느냐? 바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감사의 예배와 그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또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분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더 나아가서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넘쳐나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뭐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감사를 나타내느냐? 그것은 여러분 삶에 행하신 일들을요, 말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감사 제사가 뭐예요? 감사 제사는 지난 우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감사 제사는요, 이 정말 얼마나 많은 떡을 준비해요. 빵을 준비해서 드리고 제사장에게 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가지고 가서 집으로 가져가서 그 밤에 다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많은 빵을 어떻게 그 집안 사람들이 혼자 다 먹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웃들을 다 불러야지만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그러면 이웃들을 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말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얼마만큼 간증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셀모임 때 뭐 하는 거예요? 감사를 나누는 거죠.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복음의 향기가 되는 것은 여러분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말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또한 삶의 곳곳마다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해내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들을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에 여러분 만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도요 그 은혜를 많이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우리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기억하라고 그러셨고 왜 이 재물, 이 예물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으신데 보면은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농사를 쳤느냐? 그럼 뭐라 그래요? 그의 첫 소산을 다 내게 가져와. 너희가 소득을 얻었느냐? 그 중에 10분의 1은 내게 가져와. 왜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실까요? 그렇죠. 제사장이 먹고 또 레위인들 먹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득의 일부와 성경에서 그냥 말로만 감사해, 예배로만 감사해 하면 끝일 건데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물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던가 재물을 사랑하던가.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결국은 돈에는 뭐가 있어요? 재물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사람은 기억해요. 왜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진짜 감사하냐?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물질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한대요.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에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 목사님 돈을 갖다 멀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야. 벌어야 돼요. 전용기 타고 다닐 정도는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전용기 타는 데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돈은 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966년 기네스북에 가장 부유한 인간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폴 게티라는 사람이에요. 이 석유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이 부자가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냥 1966년에 기네스북에 올라버렸어요. 근데 또 유명한 건 뭐냐면 그 집안 족속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 결과가. 근데 왜 그러냐? 폴 게티라는 사람이 아주 돈을 사랑하되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기 12살 난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원비 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결국에는 열몇 살에 병으로 죽고요. 때로는 뭐 누가 손주가 납치됐는데 거기서 돈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그 돈을 지불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은 상처받아가지고 옆으로 나가고. 그 결국에는 구두쇠처럼 돈이 그렇게 뭐라고요? 기네스북에 오를처럼 세계 가장 부유한 민간인으로 등록된 사람인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 치료비마저 아까워한 거죠. 결국에는 이 양반도 나이 먹어서 홀로 쓸쓸하게 아무도 가족들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거기에 있는 자손들도 다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망하는 가문이 됐습니다. 돈이 뭐길래? 제가 어제 또 토요일 날은 우리 파주의 윤은미 성도님 또 온라인으로 아마 예배 드리고 있을 건데 가서 또 심방을 하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 윤은미 성도님이 저도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자주 만났는데 그분의 언니의 형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서교동에 살고 있습니다. 집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안에 불 하나도 끄고 아끼고 절약하고 아끼고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냥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 한 2주 전에 이제 이 뭐야 병원에 갔는데 2주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뭐냐면 암이 전신에 퍼져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억울했는지 병원에서 그냥 아글아글 쓰고 소리를 지르고 70밖에 안 됐으니까요. 젊잖아요.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고 절약해서 그러니까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른대요. 통장이 얼마가 있는지 현금이 얼마가 있는지 뭐 서교동에 집도 있으면 뭐 부자죠. 근데 그거 가지고 단 한 번 영예 여행을 간 적도 없고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과 뭐 좋은데 쓰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절약했는데 막상 병원에 걸어 들어갔다가 죽는다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안 억울하겠어요? 에? 얼마나 억울했던지 아글아글아글 병원에서 그냥 오지겠으면 저 양반 빨리 죽어야 된다고 했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아글 쓰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2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예, 자녀만 놓았죠. 물질이란 게 그렇습니다. 돈에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감사도 마음을 가져와 마음은 재물에 있기 때문에 물질로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만 하면서 정말 내가 이 재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물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절대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그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는 어떻게 드리느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감사함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또 떡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어제 있으면서 야 그동안은 맨날 가래떡 먹고 뺀떡 먹고 지난주 백설기 먹고 그래서 아 이번에는 좀 시루떡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장로님께서 저 공집사님한테 부탁을 했다고 해서 전화를 할까 말까 이번에 시루떡 할까 했는데 아침에 왔는데 시루떡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냥 제가 한 접시를 먼저 맛을 봤어요. 장로님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또 은혜로 이렇게 나눠주신 거라 얼마나 떡이 맛있었던지요.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루아 커피 한잔 내려가지고 아주 우아하게 정성 집사님하고 같이 떡 떡을 먹었는데 아주 행복하더라고요. 감사가 있는 떡이라 막 더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여러분 또 감사함으로 또 저렇게 과일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어제 파주에 갔다가 두베르마트 들러서 샤인머스켓하고 귤한상자 좋은 걸로 사갖고 왔어요. 함께 나누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삶에 늘 이렇게 감사의 분위기와 감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신 더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우리가 승진해 갑니다. 감사는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승진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앞, 우리 옆 사람에게 나눕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승진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삶에 이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이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감사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특별히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고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함께 하신 은혜가 있었고 은혜 주신 은혜가 있었고 은혜를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힘주시며 오늘 밝은 미래로 인도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절망과 슬픔 중에서 그것이 기쁨으로 또한 춤으로 바뀌게 하신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원토록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선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한 해 동안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간증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큰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